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7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7절 신앙고백서 17쪽입니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1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2절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징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였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7절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에 본래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인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부터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또 각 장의 제목을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십시다. 제1장 제1장 뭐죠? 네, 성경 제2장 네. 1장은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제4장 창조 제5장 섭리 제6장 인간의 죄, 타락, 죄, 형벌 제7장 하나님의 언약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이제 제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왜 그리스도를 중보자라 이렇게 부르는지 그리고 제7장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제6장, 6장이 뭐죠? 인간의 타락, 죄, 형벌이죠. 이 제6장에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행위 언약을 파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지만 인간은 결국 타락함으로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7장에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제7장에서 우리가 뭘 살펴봤는가? 행위 언약 이후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을 파기한 다음에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 그리고 제7장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첫 언약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행위 언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가? 그것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조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죽옷으로, 그러니까 피를 내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히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성막 제도와 함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여지가 전혀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피하여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서약하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아는 바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이 땅에 영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인생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거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은 인간은 결코 율법에 순종할 힘이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세상과 반목된 관계, 행위 언약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인간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시간 역사 안에 누구를 보내시는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이 반목의 관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흔히 뭐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도 있는데요. 중보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보자가 뭔지를 알면 안 되고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중보자가 뭔지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성경은 중보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시면 중보는 어느 한편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지요?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와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은혜의 요구, 이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범죄한 인생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인생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에 1.1획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개입, 중보자가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된 관계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화해시키시고 마귀의 정죄에 맞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는 대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존재론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론적인 측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측면과 사역론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존재론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인성과 신성 간에 어떤 혼동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변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교리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만 너무 중시하면 사변론적인 기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공허한 사변론적인 그런 기독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인 이 부분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면 사변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참 인간인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만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무시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인물이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측면과 사역론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므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순서상 먼저 이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1장에 뭘 먼저 다루는가 하면 사역적인 측면을 먼저 다루지요.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재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편의상 2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절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는 본래 제2위, 흔히 이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신 분이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한 본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죠. 인격이 셋이면 몸이 셋이라야 되는데 신비하게도 인격은 셋인데 위는 셋인데 몸은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동질,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늘 이렇게 책망을 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나이 아직 30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자가 이거 어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현재로 소개해요.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이라 그러면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그냥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세상적인 기도를 드리신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8장을 보시면 17장을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5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미 창세전에 영화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좀 거슬러 올라가서 29절 30절을 읽으십시다. 29, 30절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자기가 볼 때는 인간인데 인간인 존재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이야기하니까 이 웬 신성모독을 범하는 자인가라고 해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들어 치도록 되어 있죠. 신명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먼저 자기를 비어 그랬거든요. 자기를 비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자기를 비었다, 비어버렸다라는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신성을 비워버리고 이제는 그 그릇에다가 인성을 채워넣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을 때도 여전히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자 예수께서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만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치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종된 위치에 자신을 두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신성을 조금이라도 비우셨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웠다라는 것은 본질적인 속성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비우고 인성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 것은 역할과 신분의 차원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 고백할 때 그 능력과 영광과 신성에 대해서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주신 자를 내가 다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복종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신성의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그의 신성의 기능이 잠시 동안 제한을 받도록 허용하셨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한을 받도록 허용했다라는 이 말은 신적인 능력과 속성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신성을 제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원래 동등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는가 하면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앞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재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미 선재하신 그분께서 이미 존재하신 이위신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성육신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육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성육신 사건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인격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할 때 인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육신 사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가 거기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철저하게 남자 역할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 때 없던 인격이 새롭게 생성된 것으로 보면 곤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이미 로고스, 이미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 이미 인격으로 계셨죠. 이미 인격으로 계셨던 분이 몸만 취하셨는가? 인성만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은 신성과 인성의 합성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전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이런 제2위신 하나님의 인격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결합시키신 것입니다. 로고스의 인격이 인성과 결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심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남성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한 인격인데도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함께 취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한 인격으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본성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계셨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신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드시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끼시고 눈물과 피와 땀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인성은 우리가 일하면 피곤하지요, 자지 못하면 졸리지요, 이와 같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고난과 죽음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 똑같은 인성을 예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 주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혈육에 속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에 제한을 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지. 아까 한 30분 전에 이수환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박 전도사님이 아이를 낳았다고. 잉태를 이제 해산을 했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상태도 계셨는가? 정자와 남자가 만나면 2, 3주 되면 그저 뭐 조그마잖아요. 그런 상태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참 신비한 일입니까? 엄마의 탯줄에 매달려 계시는 그 처절하고 무력한 존재로 계셨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두시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이 말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그런 시험을 그분이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자꾸 인간이었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원칙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것이 얼마나 굿뉴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30년 동안 개미로 한번 사셔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그러고 싶지 않죠. 아니, 30년이 뭡니까? 단 일주일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개미보다 못한, 성경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해요. 근데 그런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때도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이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경, 정경이 아닌 위경 아시죠? 외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외경과 위경은 다릅니다. 그런데 외경과 위경은 다르죠. 위경은 유다복음 같은 거예요. 완전히 가짜. 근데 그 어떤 위경에는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더 바이블인가 무슨 뭐 그 KBS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상영을 했든지 하여튼 CTS인가 그 어디에서 상영한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 모든 일대기를 다 찍은 거 있죠. 제가 언젠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소년이신 예수께서 뭐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걸 가리켜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자신의 인성을 드러내지 않으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뭐 특별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암기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IQ를 소유한 분이나 혹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어떤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이지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빚댁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중보자 그 자신이 원죄에 오염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왔다가 어둠 중에 가는 자들도 여전히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원죄에 오염이 되신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담으로부터 자연진설을 통해서 인간의 생리 법칙을 쫓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존재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자는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아담의 본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중보자는 아담의 후손이어서는 안 되고 로고스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자처하고 나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존재는 중보자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 간에 어떤 그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킬 때 어떤 사람을 내보내요? 두 사람과 두루 잘 친한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가지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성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격한 그런 중보자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죄 없으신 분이라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죄가 없으셨던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동정녀 마리아도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도 결혼하지 않은 자도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서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셨던 것은 그 어머니가 동정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남자 역할을 이처럼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태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임을 나타내시고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 즉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 그가 또한 하나님의 소생임과 동시에 사람의 소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의 동력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출생이 아담의 타락 이전과 같은 순수하고 올바른 상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녀로 잉태되셨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하실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녀로 잉태되셨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근데 그 성녀로 잉태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녀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물질적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 원인이 아닌 유효적 원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진료적인 측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의 그 본질이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몸, 뼈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잉태는 물질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성된 것이지 생식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번식되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적 원인이지만 진료적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할 때 성령의 역할은 뭐고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때 진료적 원인은 마리아고 그 다음에 사역적 원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곧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에게서 취하셨고 그러나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도움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피와 뼈에서 인성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능동적 원리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수동적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함께 거기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제2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되었는가?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죄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나요?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이 되셔야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구속사역이 신인이 아니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신인이라고 할 때 God, 그 다음에 하이픈, 줄을 긋고 그 다음에 man 이렇게 표시합니다. God and man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면서 그 다음에 인간입니다. 반신반인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면서도 100%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신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가? 자, 인간이 행위 언약으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영벌 아닙니까? 그러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즉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죄에 싹신 죽음을 견뎌내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견뎌만 내면 안 돼요. 죽음을 이겨야지요. 죽음을 견뎌내는 일과 아울러 죽음을 이기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신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보자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삭신 죽음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는 인성을 가진 자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최초 아담이 죄를 범한 자리가 인성을 입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이 범한 범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선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벌 받아야 되는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요구하셨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최초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의 상태가 인성을 잊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자의 성품, 곧 인성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을 지닌 존재라야 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인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도 인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자신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잊고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도 또 참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그것은 형벌은 물론 인성을 지닌 인간이 받아야 되지만 인간은 그 형벌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죄는 형벌이죠.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무한한 형벌은 하나님이라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을 견뎌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성을 입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죽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견뎌내면서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인성도 함께 가지고 신성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는 자가 인간이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구원자는 참 인간이라야 되고 그 죽음을 이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보자가 하나님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인간이라야 하기에 육체를 취한 사람이어야만 되고 더불어 죽음을 이겨야 되니 하나님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단순한 사람으로서만 이룰 수도 없고 단순한 하나님으로서만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인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구원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세를 거스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 무한한 죄를 범한 그 무한한 존엄을 거슬려 잘못한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가 무한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거스렸으니 무한한 형벌을 받는 존재는 무한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중보해야 하나님의 그 노여움이 누그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의 간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의 권능이라야 사단의 권능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신 채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죽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에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 하나가 해결됨으로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이 모든 인간의 역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오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복음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계시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깊이, 더 세밀하게, 더 잘 자세하게 깨달아서 복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주는 살아계시고 세상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이 땅에서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유보로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946쪽, 제가 가진 성경 94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인간의 수고의 결과가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수고하고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영역인 피조세계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하는 피조세계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바라보니까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해도 움직이고 물도 움직이고 바람도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목적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지요. 무엇인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피조세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움직임들을 바라보면서도 근본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니 땅은 영원한데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끊임없이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저 한편 공간에 있는 그 해 운행도 가만 살펴보니까 우리로서는 참 척도 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런 먼 거리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잴 수 없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연하게 흘러가는 그 물도 시내와 강을 이루어서 바다에서 그 인생을, 그 일생을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그 물이 흘러나왔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움직임의 반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경험하는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지금 피조세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이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귀로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과 변화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 이것은 인간이 사실은 다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가만 앉아 있어도 지금 다른 곳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일들이 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움직임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새롭게 되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과거의 반복이다. 그런 이야기죠. 뭔가 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 이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는 근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변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업도 옛날처럼 뭐 한 가지 사업을 뭐 20년, 30년씩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도 그 아이템으로 뭐 5년, 10년씩 그렇게 벌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2, 3년만 지나면 소비자의 기후가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부단히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매일 자고 나면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 어떤 체계들이 세워진다고 해도 실상 그런 것들이 참된 의미에서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좀 더 진화되고 진보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래서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전도서에서 이렇게 허무를 이야기합니까? 허무를 이야기하면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는 거짓된 우상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아, 자식이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이 허물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들이 깨트려진다는 면에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허무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서가 전도하는 데 사실은 좋은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하면 그리스도 이외에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진정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참된 가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가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도서는 전도하기에 매우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앞에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하고 뭔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되게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절망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도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바깥 세계로부터 눈을 돌려서 이제 이 지상세계 안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라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인간 이성에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 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었다는 말은 그저 한 서울이라고 하는 혹은 한 나라라고 하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물론 뭐 일본이나 태국에는 왕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은 지금 세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능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모든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어떤 가능성도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 이 진의 시황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5,000km나 되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만약에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하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강 권력을 가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험할 수 없는 존재고 자신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미 시험한 사람이니까 내 결론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